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우리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두 절 읽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미래와 소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물리학자들 또 천문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동의하는 바가 우주 창조의 빅뱅설이죠. 우주 창조에는 이제 아주 굉장히 초밀도의 아주 작은 그런 물체에서 폭발하면서 그것이 폭발하면서 지금 이런 광활한 우주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과학적인 근거로 파헤쳐 들어가면 거의 모두가 다는 아니겠지만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빅뱅으로 인해서 예, 뺑이라는 말을 왜 총 쏠 때 뺑뺑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데 그 빵이라는 거죠. 아주 큰 빵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공간과 별이 탄생하게 되었죠. 물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창조된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 우주 대기를 보면은 이제 4분의 3이 수소고 4분의 1이 헬륨이라고 해요. 그 헬륨이라는 거는 왜 풍선 이렇게 뜨기 할 때 넣는 기체 있죠? 목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상한 소리 나오는 그 헬륨. 그것이 이제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구의 이 대기권 안에만 보더라도 뭐 수소, 헬륨 없지만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 물체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본다면 그것을 원자라고 말을 하죠. 원자는 그 원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이제 원소인 수소를 보면은 핵이 하나, 전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중학교 물상 시간에 배울 때 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궤도를 따라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이해 납득할 만한데 사실 실제 원자 세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원자의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그 앞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이제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를 그런데 이 원자 하나를 UF 풋볼 스테디움을 상상해 보세요. 그걸 이렇게 확장해서 그만한 크기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핵은 과연 얼마만큼 큰 것인가? 탁구공 만화타라는 거죠.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전자는 우리가 종이에다가 찍는 마침표 그거 하나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풋볼 스테디움에 수소 원소인 경우에는 탁구공만한 핵과 점과 같은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 안에는 주로 무엇으로 차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비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부피적으로 본다면 핵은 너무나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은 100에 가깝습니다. 99.9999 해서 한 10개 정도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이런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핵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이지 않지만 그 핵의 특성 때문에 이제 물질의 모든 다른 물질을 만드니까요. 뭐 철로도 만들고 또 뭐 탄소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이런 그 원자의 구조가 대부분 다 빈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채워져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물질이 원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원자가 기본 단위인데, 그렇다면 이 나무도 탁상도 이 그릇도 모든 것이 다 그 공간이 대부분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조차도 보이지 않는 어떤 빈 공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또는 기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안 만져지거나 어떤 것도 부피가 제로에 가까운 핵과 부피가 100에 가까운 빈 공간이 그 구성 요소들입니다. 참 신비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각각의 모양을 갖고 살고 있다라는 것, 또 이렇게 만지면 촉감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이게 많이 다르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원자가 모여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신비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좀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태양계를, 그 다음에 지구를, 지구에서도 환경과 생물을, 생물 안에서도 동물과 식물을, 동물 안에서도 인간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을 지은 것까지 모든 우주의 그 창조에 근원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점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정말 풋볼 스테디움을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는 삶,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창조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또 우리 삶이 선한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힘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누구나 도상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의 끝에 정말 최종의 하나님의 목표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충만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 또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당연히 열려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중심에 있지 않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원래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원래 포기 잘하고 주저앉기 쉬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경험하면 나의 내면의 세계가 감동이 되는 것이죠. 조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런 감동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도를 드렸는데 받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감동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못 만난 것이죠. 아직 안 만난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감동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움직여지게 되죠. 내 몸이 선한 것을 향해서 모두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간이라는 그런 비물질이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그 힘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의 또 삶의 모든 행동 양식까지도 주관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보이지 않는 사랑 속에 우리의 내면의 정화와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습성과 그리고 방식이 자꾸 바뀌어가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이, 그 영적인 세계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지배하게 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상위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근데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사랑으로 지어지고 시작되고 지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세계가 무엇입니까? 환상과 꿈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까? 아주 부분적으로는 예스. 그러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예언과 예지의 세계입니까? 뭐 예언할 수 있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가진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까? 부분적으로는, 극히 부분적으로는 예스. 그러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영적 세계가 환상과 꿈의 세계다, 예언과 예지의 세계다, 뭐 이렇게 말하면 빵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낙제점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영적이라고,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말은 서로 두 인격 이상이 만나서 통하고 사귐이 있고 서로가 아픔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성경 밖에 다른 곳에서 영적 세계를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세계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서의 말하는 진정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사랑으로 인격이 통하고 사귐이 충만해지고 넘치는, 자,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가족관계에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 관계에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서 사귐이 풍성하게 넘치는 관계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나의 영적인 세계가 피폐하다, 그러면 그 관계가 피폐하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세계가 풍성하다,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류가 인격적으로 풍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그런 측면에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흔히 보면은 뭐 예언도 하고 뭐 이렇게 환상도 보고 하는 분들, 아, 되게 영적인 분들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빵점은 아니지만 낙제점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란 말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스스로 주지하시고, 그렇게 영적이란 말을 바르게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영적인 인간이라면 관계에 신실한 내적인 관계, 외적인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 즉 관계적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의 속사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이나 나의 습관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고, 속사람,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중심으로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말을 한다, 어떻게 표정을 짓는다 중요합니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의 내면의 상태에 너무 좌지우지돼요. 나의 속사람의 상태에 너무나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나의 속사람을 보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사람을 양육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소망을 갖게 되나니, 그 말을 돌려서 말한 거죠. 그죠?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난 소망이 있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속사람에 대한 돌봄과 양육을 소홀히 하면, 이건 진실이지만 우리 모두는 자기 속사람에 대해서 돌봄과 양육을 굉장히 게을리 합니다. 거의 전무하죠.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겉사람만으로는 나의 참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참 가치를 부여하실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하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은 계속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눈이 인정해주는 도덕성, 뭐 점잖다, 뭐 착하다, 바르다 이런 거, 또는 은사, 아 굉장한 저 사람 잘하는 저 은사는 정말 대단해, 이런 은사. 그 다음에 또 명예, 자기의 위치, 그죠? 재력, 뭐 학력.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성이 나쁘고 은사가 나쁘고 명예, 재력, 학력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하나의 소원 또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돈을 가졌는데 그것이 재력으로 되는 거예요. 힘을 휘두르는 수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얻어서 학위도 받고 다 이제 연구하고 잘 쌓여 그 학문의 경지가 있는데 그 학문의 경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학력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나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거짓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외면하고 나는 계속해서 겉사람의 어떤 조건과 그리고 겉사람의 어떤 업적에 목매달기 때문이죠. 그것은 거짓된 삶이죠.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나 다른 사람들 눈 의식 안 해. 그리고 난 내 멋대로 살아. 나는 자유하는 영혼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또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또 관계를 깨버리는 삶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단초를 제공하는 삶을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나무인격 아니겠어요? 이것도 또한 자신의 속사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관계 파괴적인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발견하는 그 첫 번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속사람이 발견되었으면 그걸 잘 돌보고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꾸 그것을 애써서 해나가야 하는 그런 우리 삶의 수정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문제는 속사람을 보고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일입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 누가 속사람 보기 싫답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 뭐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하면서 자, 자신의 속사람을 성찰하시고 그리고 그 발견한 속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잘 차근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허락해 드려도 아마도 아마 5분도 안 돼서 도대체 내 속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고 발견할 것도 없는데 지금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속사람 얘기하면은 은근히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오면서 제가 느끼고 발견한 것입니다. 속사람, 나는 교회생활 30년 했어도 속사람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거를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아주 큰 주제이고 인간을 얘기할 때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겉사람을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았길래 교회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난 속사람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네요. 속사람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속사람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다루어가야 합니다. 아, 인터넷 통해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글들 우리 모두가 많이 오죠. 그죠? 뭐 사랑밭 편지 뭐 이런 거 많이 오는데 그글 중에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돼지는 목이 짧아서 하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돼지가 확 누워버리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두루누워버리니까 뒤집어지니까 하늘이 잘만 보이는구만. 그러더라는 거죠. 한 끗 차이인 거 아시겠어요? 한 끗 차이인 거. 근데 만약에 돼지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난 목이 짧다. 그렇지만 난 볼 수 있다. 난 억지로라도 난 고개를 들어서 보겠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자기만 상하는 일이죠. 뭔가 한 끗을 바꿔야죠. 한 끗을 바꾸면 보이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자꾸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의 구도 속에서 사냐 하면 속사람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구도 속에서 삽니다. 아무리 보려 그래도 보여지지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양식이 이미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가 돼야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나의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에 비춰질 때 나의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를 압도하는 그러한 진실된 세계를 거부하면 나의 속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워버리면 돼요. 우리가 줄타기를 할 때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뭐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줄타기를 한다고 난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줄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손을 활짝 펼쳐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모험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줄을 잡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줄을 잡는 건 오히려 금방 떨어지는 길이죠.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면 균형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걸어갈 수 있죠. 그것입니다. 이 나의 속사람이라는 것이 소우주와 같아서 광활하고 깊고 아주 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한길 속만 들어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은. 그 한길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더 깊습니다. 심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을 보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빛을 비추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무질서하고 많이 망가져 있고 조화롭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한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고 더 이상 생각이 진전이 안 돼요. 생각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 어둡고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현상을 보는 또 시각이 또 다 다르니까 계속 부딪히고 갈등 있고, 너와 나는 다르구나, 갈라서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속사람 보기 시작할 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는가? 내 인생에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정말 자신의 욕구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깊은 욕구의 세계. 근데 우리가 이 욕구의 세계를 얘기를 할 때, 난 뭐 하고 싶다, 난 이러면 좋겠다, 난 뭐 가졌으면 좋겠다, 내 삶에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욕구의 세계를 무시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거 말고 더 진정으로 원하는 것, 무엇일까? 고민하셔야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비추이지 않으면 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질문의 진정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원하는 거 다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면 우린 다 원하죠. 따라갑니다. 뭐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는 그런 거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면 나도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다 따라가고, 군중이 모이면은 굉장한 에너지가 분출하죠. 군중이 모일 때. 그럴 때 뭐 데모를 한다라든지 뭐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이럴 때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스피릿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꼭 내가 그것이 진리를 느끼고 있는 상황 같죠. 착각이죠. 내가 그 군중이 막 소리쳐서 외치는 게 진리인 것 같죠. 착각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나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전화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걷는 걸 좋아합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단순한 답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답부터. 이걸 쉬운 답.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난 진정으로 걷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걸으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제 인생의 내면의 변화라든지 시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다닙니다. 남들은 걷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살아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로 살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TV에 좋은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중에 Who Am I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유명한 그 교수님들, 또 연사들이, 또 뭐 작가들이 나와서 매우 깊이 있고 그리고 통찰력 있고 좋은 강연을 하는데, Who Am I에 대한 답은 별로 없고요. How can I live?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should I live?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주로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A를 질문하는데 A 프라임을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Who am I라는 질문은요, 지금 내가 당장에 할 수가 없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모자이크의 한 점을 찍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모자이크의 점을 하나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찍고 다음 날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또 하나 찍고 해서 전부 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또 마지막 최종의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민서가 너는 이런 자야 이제 알았어? 하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Who am I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주어졌고 그 사랑의 빛 가운데서 한 점 한 점씩 찍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언젠가는 맺게 되어 있다라는 약속을 믿는 그런 삶, 그 삶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속사람에 관한 질문이라고 했죠. 이것은 자기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실수록 모를걸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되고 또 뭔가 결론이 있으면 이거 아닌데?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항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진 자인가, 이웃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진 자인가, 그 관계성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규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더 큰 존재가 나를 규명해주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면 거기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큰 분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주고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규명해주는가, 이것이 참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의 삶을 통해서는 무언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그렇죠? 어린아이 때 야, 너는 정말 잠재력이 큰 아이야. 너는 정말 사람들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할 그런 인물이야. 너는 앞으로 대성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자라요. 그러나 너는 뭐 속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을 테니까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뭐 너는 뭐 어디 가서 뭐 그렇게 좋으세요? 어디 가서 뭐 이런 일이나 허드렛 일이나 하고 살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그런 자기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줄 안 되니까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오늘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극진히 받아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오늘 한 점을 용기 있게 찍을 수 있고 약속의 말씀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비추어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양육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또 다음 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의 실체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소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겉사람 때문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죠. 참으로 견디기 힘든 크고 작은 환란이 많습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환난의 대명사죠. 그분의 삶은. 그러나 모든 환난, 그러한 자기가 당한 큰 환난조차도 경하다고 말합니다. 가볍다고. 왜 그렇죠?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소망의 현실이 되는 그날, 소망의 그 현실이 되는 그날,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의 환난은 비교할 때 작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에 자꾸 목매달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여정을 걷는 목적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써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오시지 못한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뭐 변화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권면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 이웃이라고 말하면 뭐 가정, 뭐 우리 좀 가까운 모든 관계를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나만 들여다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 초두에서부터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주장한다 이 말씀 드렸죠. 보이는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지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내면 중심적인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는 그 근원적인 에너지이고 또한 인간과 모든 생명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시는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보장하시고도 남을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속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의 세계가 열리고 정말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리셔야 됩니다. 사랑에 붙들려서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조급하게 얻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 질문의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과연 진정으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중에 이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내면의 조급함이나 그리고 또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나의 인생의 업적이 또는 나의 인생의 어떠한 성과가 부족하고 또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사랑의 확신으로 한 점 한 점을 찍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위대한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좌우의 분, 앞뒤의 분들과 뜨겁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